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말씀의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 말씀에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만 주님 앞에 나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은 죽게 있으되 몸으로 행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버리며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가 물든 부분은 없는지 말씀으로 부지런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은사를 따라 겸손히 섬기며 봉사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의 지체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 은사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밖의 일을 욕심을 내는 태도나 열심히 섬기는 지체를 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에 열심을 내며 서로 겸손히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게 될 때 그 사랑과 섬김이 교회 밖을 향하여 넘치게 되는 까닭입니다. C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 상대를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영적 전투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죄악은 더욱 넘쳐날 것이나 밤이 깊어갈수록 빛이 더 빛이 되어 빛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 더욱 선함과 사랑으로 빛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여 그의 결혼 생활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음란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안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혼 법정에 세운 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 징계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이혼소송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남편은 자녀들에게 누구와 논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돌아서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과 하나님의 이혼 재판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하심으로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 음란한 외도의 길이었으며 자신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촉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까닭은 비록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시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것이 마치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게 외도를 한 여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작은 실수나 연약함은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를 심하게 고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짜증을 잘 내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결혼 상대자가 또는 배우자가 몸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 충분히 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때로는 은혜 가운데 품고 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음란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음란을 버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올려놓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누군가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왕이신 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과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무엇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 나던 날과 같게 광야같이 되게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던 날은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이후로 가진 것이 전혀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와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기름지게 복 주셨던 손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살지 않다 보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마치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날씨와 기후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 그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호세아 시대까지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복수형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올려놓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편으로서 신실하게 공급하신 것들을 마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자기에게 공급해 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상이 주었다고 착각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 바알 곧 풍요의 신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착각한 그 가나안의 신에게 온전히 빠져들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환경들과 복들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이 내게 공급한 것으로 착각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을 포함한 사업장과 부동산과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을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향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3절입니다. 남편의 분노와 조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남편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존의 모습들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여러 징계의 도구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지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랑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가시로 막고 담을 쌓으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징계가 주어질 때 정작 그 징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에 그 길이 파멸과 멸망의 길일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담을 넘어가 나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기 전에 스스로 때때로 멈추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막힌 길로 인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지 못하게 되자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실은 이 여인의 고백과 둘째 아들의 고백은 온전한 회개의 고백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남편을 사랑함으로 돌이킨 고백이 아니라 예전의 상황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나았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완전한 돌이킴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돌이킴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 이 백성은 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돌이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음성을 마치 채찍같이 받아들이며 돌이키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고난과 죄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인생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녀의 모습과도 같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0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와의 기념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동시에 자신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영적인 간음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바람핀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사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기쁨이 아닌 슬픔과 분노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위가 없이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형식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생활비를 잘 벌어오고 집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식사를 잘 차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헌신의 동기에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일꾼과 가정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헌신과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동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과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3절 회복될 부부관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로 위로하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4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모든 징계의 때가 지난 후 이제부터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반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다라는 표현은 직역해 볼 경우 내가 그녀의 마음에 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로 인한 상한 마음을 다정한 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속이고 전리품을 감추어 돌에 맞아 죽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변하게 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며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될 것을 소망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머문 곳이 그 하루하루가 마치 아골 골짜기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해 갈 길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고통을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B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고 무엇이라 부르지 않게 됩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편이라 부르고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바알이라는 표현은 우상 바알을 의미하며 바알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나 남편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의 자리로 맞아주시는 은혜를 베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으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시고 좋은 옷과 신을 신기시며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며 돌아온 그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원래의 자리로 맞아들여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그날 하나님께서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며 전쟁을 없이 하시고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이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참된 삶의 회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자연과 이웃 주변 국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사회 속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 불화를 겪기도 하며 자연 관계 속에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그 회복을 통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구원과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를 드실 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신앙의 직분과 연수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과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암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알아 기쁨으로 행하는 인격적인 삶의 앎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번입니다. 회복의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때 백성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게 됩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한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기억하시며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내 참 사랑하는 남편입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음란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아내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외도의 길을 떠났을 때 이미 그녀는 호세아에게 아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 남편이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 호세아는 그녀를 여전히 아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호세아의 사랑과 용서 속에 그 남편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알게 되었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격 없는 자신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음란함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셔서라도 우리가 그 거짓 우상을 버리고 바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 아내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극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올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선물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식사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은 밤중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마치 그것을 엘리 제사장의 확실한 목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소리치고 나서야 자신 앞에 천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선 것을 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에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징계를 당하고 고통으로 징계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어 경고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 채찍과 같은 강한 징계의 고함을 듣고서야 반응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설교와 구역 성경 공부와 개인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절한 회개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백성, 그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참 내 하나님으로 모시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것이며 세밀하고 광범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에 설교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놀라워하기보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허상을 보며 그것에 감탄하며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고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물질을 얻고자 헐떡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온맘 다해 사모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조상들의 악행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걸어간 우상 숭배의 길에서 참으로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는 누군가의 죄악을 보며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 눈물은 훗날 징계로 인한 고통의 눈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기업을 이을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탐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음행했던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던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일깨워 주시고 특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먼저 구역장님들 마음속에 순결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역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동일한 은혜가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속적 가치관과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